아멘.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호세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세아서 4장을 같이 펴시고요. 4장을 펴시면서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0절과 11절 두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10절과 11절 두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서 떠났으므로 먹어도 족하지 아니하고 행음해도 늘지 아니하리라. 행음과 포도주와 새 포도즙이 마음을 빼앗아 가느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이 말씀에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태도가 고쳐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제 사람은 다 누구나가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그런 본성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행복했을까요? 물론 뭐 지금도 너무 행복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우리가 행복했던 순간들을 이렇게 좀 떠올려 보면, 그래도 인생에서 제일 큰 기쁨, 행복했던 순간 중에 하나가 아마 그 우리가 결혼 직전에 이성적인 어떤 이성 간의 그 서로 이렇게 좀 만남을 시작할 때, 데이트를 시작할 때 그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생겼을 때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그 좋아하는 감정을 이렇게 속에서 키워갈 때 행복하죠. 기쁘시죠? 그런데 더 기쁜 것은 내가 좋아한 그 상대가, 그 상대도 나를 좋아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아, 그때 정말 뭐 남자나 여자를 불문하고, 그 순간은 정말 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TV 앞에 죽치고 앉아서 멜로 드라마를 보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내가 매번 그걸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요.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이제 첫 아이를 임신했다는 그 이제 그 소식을 들었을 때참 기쁘죠. 그리고 또그 아이를 실제 낳아서 내 품에 안았을 때참 기쁩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하는 직장에 열심히 참 공부해서 노력해서 들어갔을 때,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내가 원하던 아파트에 살게 됐을 때, 우리 형제님들 같으면 이제 차 좋아하시니까 내가 원하던 자동차를 드디어 사게 됐을 때, 뭐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순간의 기쁜 순간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갈망해 오던 것일수록 그것이 성취됐을 때 우리 안에 이제 큰 기쁨이 있습니다. 분명히 인생에 이렇게 이제 행복한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 좀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그건 뭐냐면 행복한 순간이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행복한 순간은 그게 어떤 행복이든지 간에 그게 똑같은 강도로 영원히 지속되지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래전에 깨닫고, 물론 깨달은 사람들이야 많이 있겠지만,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책으로 기록해 놓은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지요. 우리가 솔로몬은 온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성공한 인생, 뭔가 다 가진 인생, 성공한 인생의 어떤 대표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이제 전도서에서 이렇게 한 말을 우리가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한번 펴보시죠. 전도서 1장입니다. 여기 보니까 1장 1절,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내려가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노니,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에 행복한 순간도 많고, 여러 가지, 참, 기쁜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이, 이게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내 영이 참 괴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 육체는 즐거울 수 있고, 내 혼이 기뻐할 수 있는데, 내영 안에서 뭔가, 완전한 만족에 이르지 못하는 어떤 것 때문에 괴롭다는 것이죠. 이 인생의 욕구가 끝이 없고, 그것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 밑빠진 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6장 7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식욕은 채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모든 수고가 그 입을 위한 것인데, 그렇죠. 어쨌든 먹고 살자고 하는 일들인데 다. 그런데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다. 아무리 많은 것을 먹어도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배가 고프다는 것이죠.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뭔가 즐거움을 이렇게 누리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 예를 들어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런 것들 중에 이제 희락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자, 이제 내가 너를 희락으로 시험할 터인즉 쾌락을 즐기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쾌락을 좀 마음껏 즐겨봐라. 하여츠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것이 무엇을 하는가 하였도다. 깔깔대고 웃고 참 즐거움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찾아서 해보고 해서 엄청 웃었는데, 그게 한마디로 미친 짓이다. 이렇게. 이게 제 표현이 아니라 솔로몬의 표현입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웃고 즐겁고 그랬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희락을 가리켜 이르기를, 도대체 그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혜와 지식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어떤 성취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16절서부터, 1장 16절서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습니다. 1장 16절에, 내가 내 마음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큰 지위에 이르렀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많은 지혜를 얻었다 하였나니, 참으로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의 큰 체험을 소유하였느니라. 또 내가 지혜를 알기 위해 미친 것과 어리석은 것도 알기 위해 내 마음을 주었으나, 이것도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근심도 많나니, 지식을 늘리는 자는 슬픔을 늘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장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6장 3절에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보다 인생을 먼저 살고 모든 걸 누렸던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3절에, 비록 사람이 100명의 자식을 낳고, 야, 한 사람이 살면서 자기 자식을 100명을 낳는다. 이건 뭐, 아내가 하나이면은 이건 불가능한 일일 것이고. 그렇죠? 솔로몬처럼 이렇게 아내가 많은 그런 사람에게나 가능할 터인데, 100명의 자식을 낳고 또 여러 해를 살아 그 해수의 날들이 많을지라도, 그러니까 장수할지라도 그의 혼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또 그가 묻히지도 못하면 내가 말하건대 유산된 자가 그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차라리 태어나다가 죽는 것이 이런 모든 것 누린 것보다 오히려 낫다. 그런가 하면 6장 6절에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그가 천년을 두번 살지라도, 야, 2000살까지 사네요. 성경에 2000살까지 산 사람은 없습니다. 969세,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죠. 천년을 두번 살지라도 여전히 좋은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한 곳으로 가지 아니하느냐. 어디로 가지요? 무덤으로 가지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2장 10절과 11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보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해봤다는 거죠. 내 마음을 억제하여 어떤 기쁨도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이 내 모든 수고로 인하여 얻은 내 몫이었노라. 그때 내가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과, 그러니까 자신이 인생에서 성취한 어떤 것들이죠. 내가 수고하여 행한 모든 수고를 바라보았나니,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아래 하는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0절에도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이 이제 돈 얘기하는 겁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솔로몬이 가졌던 것들을 다 이제 우리는 뒤따라가면서 추구하고 사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가져본 사람 얘기가 영이 괴롭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이러한 물질적인 소유 또는 자아 성취로 인해서 인생이 이렇게 행복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은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우리의 자아는 결코 자족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있습니다. 이 자아라는 것은 결코 아무리 채워 넣어줘도 만족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조금 표현하는 그 어떤 묘사가 이제 아굴의 잠언에 있습니다. 아굴의 잠언이 이제 잠언 30장이죠. 한번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30장의 15절부터 한번 보시죠. 말거머리에게 다오, 다오, 좀 달라는 거죠. 다오, 다오 하고 부르짖는 두 딸이 있느니라.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세 가지가 있으며, 참으로 네 가지가 충분하다 하지 아니하나니, 곧 무덤과 수태하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우지 못하는 땅과 충분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무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묻혀도 여전히 무덤은 계속해서 늘어갑니다. 그렇죠? 만족하는 법이 없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이죠. 수태하지 못하는 태. 아무리 참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 신체상의 그 불임의 어떤 조건이 있다면 그러면 임신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노력하는데 임신할 때까지 노력하지만 그래도 임신이 안될수 있다는 거죠. 또 물로 채우지 못하는 땅.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땅이 홍수가 나도 조금 있으면 여전히 땅은 묻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채우지 못해요. 충분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다. 불이 한번 일어나면 완전히 잿더미가 될 때까지 가만히 놔두면 그냥 타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고 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고 불이 스스로 꺼지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아도 똑같아요. 우리 육신도 똑같아요. 우리 육신은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을 아무리 여러 번 갖다 줘도 조금 지나면 또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나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집중하기 때문에. 인생이 나 자신에게 집중해서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계속 요구하게 될때 인생은 늘 부족하고 늘 불만족스럽고 늘 불행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이 I problem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문제, I. 나를 자꾸 얘기하는 그 문제다. I problem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 호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바로 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참꼭 빼닮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온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대표로 선택하신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표적들로 엄청난 기적들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이스라엘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지루해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지겨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신을 쫓아갔습니다. 우리 오늘 호세아서를 처음에 이제 읽었는데 그 호세아서의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노라. 내 종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이 저들을 떠나가서 바알들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새긴 형상들에게 분향하였느니라. 내가 또한 에브라임의 팔을 잡고 그들에게 길 가는 것을 가르쳤으나 그들은 내가 자기들을 고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띠로 그들을 이끌었나니 곧 그들에게 내가 턱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았으며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먹을 것을 두었노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빼내와서 그래서 아들로서 이렇게 대우하시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대언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내게 가까이 오라, 내게 가까이 오라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이 이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오히려 떠나가서 바알들에게 희생물을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몸을 구부리고 나를 떠나서 뒤로 물러갔나니 내 종들이 그들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로 불렀을지라도 아무도 전혀 그분을 높이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 이방신 즉 마귀를 섬기는 것이 더욱더 짜릿하고 뭔가 쾌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실 육체가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육체는 죄를 기뻐해요. 동의하시나요? 동의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다 따지고 보면 그게 죄예요, 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왜 TV 드라마에서 삼각관계 좋아하죠? 우리 아주머니들 주구장창 보는 게그 삼각관계 사각관계잖아요. 그거 안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거 좋아하죠? 내 안에 그런 심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 죄거든요, 분명히. 온갖 TV와 영화들이 미화하는 게 그게 따지고 보면 뭐 죽고 못 사는 사랑이다 어쩌고 포장했지만 결국은 그게 불륜이거든요. 그렇죠? 간음이고 불륜이고 이런 것들인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죄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가요? 죄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사실 이방신을 섬기는 것, 마귀를 섬기는 것, 이것은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짜릿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것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천연 재료로 만든 음식 같고, 마귀를 섬기는 일은 조미료를 잔뜩 넣은 음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몸엔 좋지 않은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잠깐 살펴본 이 호세아 대언자는 이스라엘의 이 배도의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언했던 그런 대언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렇게 갈리잖아요. 그랬을 때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불리고 남쪽은 유다라 불렀는데, 북쪽 이스라엘 쪽에서 이제 대언했던 그런 대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쪽에 비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훨씬 더 하나님을 참 진노하시게 만든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호세아서 5장 4절에 보면은 호세아가 당시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호세아서 5장 4절에 보니까 행음의 영이 그들 한가운데 있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행음의 영이 그들의 한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영적 간음이 만연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이신 그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에게로 이렇게 달려가는 것을 행음이다, 영적 간음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는 또 뭐라 그랬냐면,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땅이다,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못 들어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국가였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상태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좀 알리시기 위해서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 대단히 경건한 사람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음란한 여자, 이 부도덕한 여자,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자와 결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경건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여자와 결혼하라는 것은 결혼 자체가 정말 참 불행이고 고역이고 지옥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경건함을 원하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끼리 살아도 부족한데, 그런데 지금 이 호세아 대언자에게는 이런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상태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감싸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해도 이 음란한 여자가 호세아를 떠나서 이렇게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고 하는 그러한 상태, 이것을 이제 체험하게 하심으로써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들을 섬길 때,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복했을까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이제 그 어떤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4장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서 떠났으므로 먹어도 족하지 아니하고 행음해도 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어도 족하지 아니하고 행음해도 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 상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전도서의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전도서 6장 7절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위한 것이나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식욕은 채울 수 없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아무리 추구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럼 만족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식욕이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바알을 쫓아다녀도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어떤 완전한 만족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였습니다. 자기 자신, 나의 행복, 나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I 프로그램이라 그랬죠? 자아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 자아를 만족시키려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는 것, 그것을 아까 잠언 30장에서 얘기했습니다. 결코 만족하지 않아요. 다오 채워줘도 만족하지 않아요. 충분하다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이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소욕을 만족시키고자 아무리 추구를 해도 그래도 만족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의 근원적인 문제점은 바로 4장 10절의 그 앞부분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서 떠났으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서 떠났으므로. 이스라엘의 문제점, 그것은 바로 주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서 떠난 데 있었습니다. 주의를 기울인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과 관련된 문제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지정의 중에서 의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이 혼이, 육체 말고 사람의 이 혼이 지정의의 기능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뭔가를 알고 또 감정을 느끼고 어떤 의지를 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에 사랑할 때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거는 감정입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래도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사랑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사랑하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해도 어떻습니까? 그냥 끌려요. 그렇죠? 이건 뭐 남자고 여자고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 누군가를 순간적으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감정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오래 변치 않고 지속되는 데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사실 의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때 서약을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아니, 죽고 못 사는 사이에서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무슨 서약이 필요할까요? 그렇잖아요? 영원히 내 마음이 불타고 변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두 사람 앞에 놓고 서약을 시키잖아요? 가난할 때든지 부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두 사람이 서로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위하고 사랑하겠습니까? 물으면 서로가 네, 큰 소리로 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마음 같아서는 결코 이 사랑이 변치 않을 것 같은데. 약속을 받잖아요. 그렇죠? 물론 약속 받아도 다 깨질 사람 깨지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는 그 사랑이 영원히 갈것 같지만,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가 않고, 결혼 생활에서 시간이 갈수록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지날수록 결혼 관계에서 중요해지는 것은 배우자에게 의지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내 의지를 사용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결혼은 자동적으로 그냥 결혼한 상태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서로가 서로에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한 관계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편한 관계일수록 우리가 참 막대하기 쉽고 예의를 참 지키지 않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보다는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많이 외우시죠? 고린도전서 13장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랬습니다. 오래 참는 거 감정인가요? 감정은 오래 참지 못해요. 그렇죠? 즉각 화를 내죠. 근데 오래 참는 것은 의지입니다. 사랑은 친절하며. 항상 친절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한데 친절하게 하는 것은 의지인 것이지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아, 우리 안에 시기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는 것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시기심 때문이에요. 그렇죠?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도 그 안에 다 시기심이 있습니다. 저 경건해 보이시죠?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불경영해 보이는데 이 안에 물론 어쨌든 시기심이 가득합니다. 시기심의 문제. 이것은 감정적으로는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놔두면은 우리는 100% 시기하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사랑은 그 의지를 사용해서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다 의지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우쭐대지 않는다. 의지가 필요한 문제예요.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다. 아, 의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문제네요. 그렇죠. 우리는 무례하기가 쉽습니다. 편한 사람일수록, 자녀와 부모의 관계일수록, 또는 직장에서의 어떤 이 친밀한 사람일수록, 또는 가까운 친구 사이일수록, 또는 부부관계일수록, 우리는 무례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대하면서 나 당신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무례한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쉽게 성내면서 내가 당신 사랑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랑에 있어서는 감정보다는 의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에 실패하게 될때 우리가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의를 기울이는 일, 의지를 사용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일, 이걸 소홀히 하게 될때 우리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도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주의를 기울이면서 만들어가야 하는 관계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뭔가 잘못하실 그러한 가능성은 전혀 없는 분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지를 사용해서 지속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떠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불행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를 기울이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당부합니다. 신명기 27장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7장 8절부터입니다. 신명기 27장 8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매우 분명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라. 이날 네가 주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나니, 그러므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과 법규를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규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 이것에는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한두 번 지키는 일은 감정적으로도 할수 있어요. 오,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셨네. 오, 하나님이 메추라기 뿌려주셨네. 오, 하나님이 바위에서 생수가 솟게 하셨네. 그런 순간에는 우리가 감정으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광야 생활이 오래 지속될 때, 그럴 때 감정만으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속해서 준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부의 말을 여호수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수아 22장 4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제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주의 종 모세가 요르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너희 소유의 땅으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여서 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을 굳게 붙들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을 섬길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죠.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잘 생각하십시다.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여라. 부지런히. 우리가 비록 이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런 말씀이 참 사랑스러워 보여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을 굳게 붙들고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라,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내가 비록 좀 부족하고 내가 지금 현재 조금 완전하게 이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 자체가 참 다정해 보이고, 이 말씀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 말씀이 귀해 보이고, 이 말씀이 그냥 좋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단지 뭔가 나에게 하지 말을 규정하는 어떠한 딱딱한 율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냥 이 말씀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서 우리가 떠나게 될 때, 그때 죄가 시작됩니다.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서 떠났을 때, 그래서 뱀에게, 즉 마귀에게, 마귀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게 될 때에 범죄하게 되었죠. 그 틈을 죄가 뒤집고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선악과에 손을 대기 전까지는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전부셨죠.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순간까지는, 그게 몇 년인지는 잘 모릅니다. 아담이 태어나고 나서, 아담이 하나님의 숨을 받아서, 생명의 숨을 받아서 아담이 존재하기 시작할 때서부터, 살기 시작할 때서부터 시작해서 몇 년째에 범죄했는지 그건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어쩌면은 그 범죄하기 직전까지는 아담에게 감정이 더 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온 우주 만물의 그 이치를 얼마나 아담이 잘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아담은 돌도끼 들고 다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아닌 거 아시죠? 아담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인류 중에서 최고로 우수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유전자에서 다 베토벤도 나오고, 괴테도 나오고, 아인슈타인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고로 똑똑한 지성, 인류 최고의 지성인 이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온 우주 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그것을 또 말로 표현하고, 노래로 찬양하고 할때 그것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여러분. 그건 물론 성경에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언젠간 우리도 그렇게 회복이 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 우리 몸이 부활할 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담이 선악과 먹으면서 범죄하기 직전까지는 아무래도 그 하나님께 대한 그 감정이 조금 더 좋은 감정, 그러니까는 의지보다는 좋은 감정이 더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루해지고 지겨워지기 시작했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범죄할 때 그때쯤 돼서 아마도 이 감정이 좀 흐물흐물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나 그때 마귀가 그렇게 유혹했어도 아담과 이브가 의지를 사용해서, 더 이상의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서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들을 배워갔다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걸 못 배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사랑과 관계 있는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사랑의 문제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문제는 결코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정으로만 되는 문제는 아닌 것이죠. 감정이 지속될까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너무나 빨리 하나님의 명령을 파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것은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이러한 문제는 이건 우리가 배워가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배워갈수록 깊은 문제인 것이에요. 배워갈수록 깊은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 어떤 나에 집중하고 내가 성취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그런 것이 채워질 때의 기쁨만 추구하고 물질적인 기쁨만 추구했을 때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 기쁨을 내가 부지런히 주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배워갈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화장실에 문 앞에 붙어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이거 누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재산이 늘어나는 것, 그렇죠? 내 통장의 액수가 불어나는 것, 이것보다 더큰 기쁨이 있다는 것, 이건 누가 아는 거예요? 이것은 부지런히 주님께 기울이는 법을 배워간 사람이 아는 기쁨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을 때 정말 환호하고 만나가 떨어질 때 놀라고 홍해가 갈라질 때 소리치고 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그 기쁨들이 있고 행복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왜 이스라엘은 불행해진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지겨워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부지런히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일,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이는 일, 그것에서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불행하게 되었던 이유도 똑같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 이곳에서 떠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불순종 때문에 사람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일을 떠날 때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이 아닌 것, 즉, 나 자신이나 또는 세상이나 또는 마귀적인 것, 이런 것들의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기웃기웃 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초조해 하죠? 나는 지금 이때쯤 됐으면 내가 재산을 이만큼은 늘렸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 이만큼은 일어났어야 되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몇평 아파트는 소유했어야 되고, 그렇죠? 내가 지금 직장에서 이 정도 직급에는 올랐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초조해지죠? 초조해질 때 사람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불만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서 내가 마음이 떠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놓치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 관심사라는 그 부분이 희미해질 때, 사람이 나에 집중하게 되면서, 내가 성취하지 못한 것,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되고, 초조해지게 되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호세아가, 호세아서 12장 6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긍휼과 공의를 지키며 계속해서 내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계속해서 내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거 감정이 더 중요한 문제일까요? 의지가 더 중요한 문제일까요?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의지가 더 필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되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잘안 풀릴 때에 그일 자체에 목을 매고 그 일의 성사 여부에 일희일비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I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이건 마귀의 문제였어요. 그렇죠? 아시지요? 내가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 위에 나 자신을 높이리라.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거 다 누구의 문제? 이 마귀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부지런히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것,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것을 배워갈 때 우리 인생이 초조해지지 않고 우리 인생에서 비록 우리가 지금 당장 이루지 못한 일, 내가 계획했던 것이 지금 당장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에 어떤 여유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송 한장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730장입니다. 730장, 주 임재 안에 늘 살아갈 동안 이 찬송을 우리가 1절과 2절만 같이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 임재 안에 늘 살아갈 동안. 주 임재 안에 늘 살아갈 동안 종일 주님만이 내세게 되어 주 없는 일들을 생각할 때에 나의 마음
참 기쁘지 않게 하소서. 매 순간 내 위로 되시는 주여, 세상엔 날 격려할 곳 없으니 단식 참지 못해 눈물 흘릴 때 내 눈물 닦으사 못게 하소서. 꿈꾸듯 내 인생 생각할 때에 주님도 그 안에 계시옵소서. 주 떠나 즐거움 굳지 않도록 스스로 대가지 않게 하소서. 내 주여 매일 밤 고요할 때에 홀로 있을 때에 함께 하소서. 새벽에 깨기 전 잠잘 때에도 낮은 소리로 날 불러주. 3절 4절도 같이 하십시다. 거룩한 주 말씀 읽을 때마다 주 영광으로 그를 비춰주소서. 귀하신 구주와 주의 큰 구원 내게 속한 밝히 오게 하소서. 주왕좌 앞에서 무릎 꿇을 때 내 기도 들으사 은혜 주소서. 내 잘못 인해 듣지 않으실 때도 긍휼 거두어 가시지 않네. 하늘의 영적인 복 생각할 때에 들림받기를 사모케 하소서. 오늘 내 소망은 주 다시 오심, 그날 내 즐거움 주의 임재뿐. 주 나를 가르쳐 주 앞에 살며 주만이 내 세계 되게 하소서. 저 없는 일들을 사랑할 때에 내 마음 기쁘지 하소서.
주님, 하룻밤의 꿈과 같은 이 인생을 우리가 꿈꾸듯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면서 내가 계획한 일들,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일들이 풀리지 않고 힘들 때 저희는 괴로워하고 힘들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저희가 까칠해집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데서 돌이켜서 나 자신이나 세상이나 마귀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지 그 부분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문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찬송가의 마지막 가사처럼 주님 없는 일들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이 기쁘지 않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